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희에게 할 땅 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이번 주 한 주는 우리는 시편을 묵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시편 105편 말씀은 전체 시편 가운데에 제4권에 포함된 말씀입니다. 제4권의 시들은 다윗 왕조가 패망한 이후의 정황을 그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무너지고 백성은 이리저리 흩어져 살던 시대를 그 밑그림으로 삼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상실의 자리에서, 그러한 유배지에서, 그러한 나그네 사리에서 깨닫게 된 인생의 무게가 아침에 돋아나서 꽃을 피우다가 저녁에는 시들어서 말라버리는 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사람들의 희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도대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스라엘의 희망은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옵니다. 정확하게 말해 창조주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어떠한 관계를 맺고 사는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삶의 여정을 걸어갈 때에 주님의 사랑이 영원에서 영원까지 이르는 감격을 회복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내용들이 시편 제4권 안에 있는 시편 90편부터 103편에 이르는 내용들입니다. 시편 제4권이 시작하는 부제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4권에서 다윗보다 모세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대의 상황이 왕국이 없고 자기 땅이 없고 성전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황량한 시대를 걸어야 했던 시절이었습니다. 거칠고 암울한 시절의 시편 기자는 건강한 삶의 표상을 찾기 위해 모세 시대로 돌아갑니다. 광야를 걷던 시절로 돌아간다는 것이죠. 거칠고 메마른 광야를 나그네 신분으로 걸어가던 시절에 하나님이 오히려 놀랍고도 원초적인 방식으로 자기를 계시하셨던 자취에서 오늘을 승리할 수 있는 지혜를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제부터 다시 따라가야 될 이정표로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으로 가던 그 시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말씀과 약속을 떠올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브라함과 야곱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누굽니까? 모두 신실하게 갈 바를 알지 못한 광야 여정을 헤쳐나갔던 주인공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길을 걸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에 관해서 설명하던 자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언하던 증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05편의 저자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하나는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길 때에 다윗이 기쁨에 겨워서 부른 노래가 역대상 16장 7절부터 36절에 나와 있고 오늘 본문인 1편 1절부터 15절까지 그 내용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른 하나는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에 어느 무명의 시인이 본시를 지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후기 시대에 새로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귀환민들에게 과거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는 점 등을 들어서 그 근거를 내세웁니다. 내용면에서나 형식면에서 본시와 상당히 유사하여 쌍둥이 시로 불리는 시편 106편이 포로기 이후의 시라는 점 등에서 많은 학자들은 이 후자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후자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105편 이 말씀은 바벨론에서 포로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 상황은 너무나도 참담했습니다. 포로 생활이 끝나면은 꽃길인 줄 알았는데 돌아보니까 농토는 황폐해져 있고 집들은 다 허물어져 있었습니다. 돌아온 귀환민들이 더 낙심과 절망 가운데에 던져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는 몸은 고달팠지만 먹고 사는 문제는 걱정이 없었는데 돌아와 보니 너무나 암담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늘 말씀은 1절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을 맞이했다면 감사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은 거의가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감사하라고 명령한다고 해서 감사가 됩니까? 감사할 조건과 상황이 아닌데 너 감사해 라고 해서 감사가 되어지냐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는 말씀합니다. 범사라고 하는 말은 모든 일입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지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반드시 그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면 모든 일이 어떻게 될까요?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신 목적지까지 우리를 만들어서 반드시 감사하도록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감사의 주체와 근거는 누구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감사케 만들겠다. 그러니까 너는 감사해 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그 다음 말씀이 뭡니까? 그의 이름을 불러 아리며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러 아린다는 말씀이 두 개념이 합해진 말씀이에요. 첫째는 백성들을 소집했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이 새벽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이 소집한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토라를 외워 들린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새벽에 왜 소집되었느냐 하면은 먼저 토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기서 감사 다음에 이 말씀이 왜 제시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감사로 나가는 첫째 조건이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계속해서 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에 불신과 원망과 불평을 쏟아낼 원불교인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원불교인이 원망과 불평하는 교인을 원불교인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에서 일관된 패턴이 하나 있어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에 들이기 전에 독특한 책을 모세에게 써주었는데 그 책이 뭡니까? 신명기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말씀을 모으고 모아서 압축 파일로 만들어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은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들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워 들리게 하라는 말씀이에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우리가 매일 묵상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감사가 회복되기만 하면은 그 다음에 주어지는 말씀인 노래하는 것, 찬양하는 것, 말하고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3절, 4절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3절,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여러분 여기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구하라는 것입니다.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주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설득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불완전한 인간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서 뚜렷한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왜입니까? 우리 자신이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날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간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여러분 금식이 뭐라고 했습니까? 1차적으로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야 되는데 금식한다고 하는 것은 이 문제는 내 능력과 힘으로 할 수 없으니 하나님이 해 주셔야 한다는 것이 금식의 1차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에 나와 매일같이 무릎 꿇고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을 구하고 자비와 사랑을 구하고 그분의 은혜와 평강을 끈질기게 구할 수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8절부터 1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고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고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네가 가나안 땅을 네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여러분 여기서 언급되는 언약과 맹세 율례라는 단어는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체결하신 것입니다. 이삭에게 하신 맹세와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도 모두가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행하신 일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행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능력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가능한 일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불완전하고 불안한 우리의 노력과 능력으로 실행될 약속이라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말씀하시고 최소화하시는 법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영원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영원하신 약속의 보증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원한 약속의 보증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